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니 날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반을 염려와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 알수 없는 앞날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도 있으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저희들 삶에 힘을 얻고 슬픈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달 동안 저희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힘든 상황으로 저희가 직접 선교를 갈 수는 없으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과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며 담대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샬롬, 수요 여성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라서 성도님들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수요 여성 예배의 설교 회개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선교 여전한 사명이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고 기대하기는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인류가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한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무리될 것이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과 세상을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과정을 담고 있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인류 구원의 역사, 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redemptive story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redemptive story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며요. 또 동시에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주는 공통된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redemptive story를 특별히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redemptive story를 읽고 묵상하면 선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행하고 계신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미션, 우리 선교에 대한 영어 표현이죠. 이 선교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과 헌신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로서 인간이 구상한 어떤 박해 행위나 봉사활동이 아니며 윌리엄 캐리어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시작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마치 교회의 연중 행사인 것처럼 여기며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단기 선교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단기 선교가 아쉽게도 취소되었습니다. 참 올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지금이 한창 선교팀이 들어오고 나가는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인데 너무나도 한가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믿음에서 떠난 이웃과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이며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인 남미의 페루와 도미니칸 리퍼블릭,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교의 목적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세워진 사람들만을 보고 역사의 주체가 사람으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처음으로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는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런 깊은 뜻을 이방인들을 향한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일어난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여 그 죄값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세상을 구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굿 뉴스인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창세기 그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인류 구원의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시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맺은 약속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룰 땅을 주시고 두 번째로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자손을 허락하시며 마지막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세 절의 짧은 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약속, 이 언약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십니다. 이 큰 민족으로 이루신 것이 과거적인 언약의 성취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에 놓였던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현재적인 언약의 성취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 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줌으로써 이 언약의 미래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100여 년 전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의 복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가 발전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부흥이 다시금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부흥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교가 교회 사역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현재적인 성취를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지치를 이루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를 위해 부르고 계시며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는 미지의 세계에 나가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포기하며 희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 앞에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선교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루 아라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덕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작년 7월 이곳에 와서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17살 김하민이고요. 둘째 아들은 15살 김정민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와서 고산병도 잘 적응하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찾아와서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허락하신 그러한 또 뜻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곳 페루는 여러모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별히 페루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와라스라고 하는 지역은 리마에서 차로 한 8시간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조달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더욱이나 의료품은 거의 동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이나 보건소 그리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것들이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은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서 작은 양이지만은 마스크와 그리고 식료품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곳에 도착해서 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온갖 야채들과 또 옥수수 그런 것들을 심어서 이번 3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분들과 또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저희가 복음을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더 진지한 자세로 복음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의료진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찰 그런 분들, 또 시청분들 그러한 분들이 이 나라 재정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과 특별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센터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센터 뒤에 있는 밭에 또다시 감자와 옥수수나 온갖 야채를 심어서 앞으로 수확이 되는 대로 앞으로 찾아올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곳 와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미마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외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